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속에 구제에 관한 부분을 생각했었습니다. 그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본문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구제보다 말씀을 더 본질적이고 전무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사도들이 결정하는 내용을 보았죠. 그래서 말씀을 맡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왜 구제와 함께 등장해서 성경이 이 본문을 남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기독교 신앙과 은혜가 거저 받은 것임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형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구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본질의 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큰 특징이듯이 구제라는 것이 큰 특징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실천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는 하나의 선행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선행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것이 인생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는다는 것은 보다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권면하고 하는 전도나 이런 어떤 내용의 설득 이런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이 유명한 1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맡는다라는 사도행전 6장에서의 구제와의 비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한 인간 전체, 존재 전체와 인생을 신앙으로 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와 뭐가 비교된다고요? 구제는 다만 하나의 선행입니다. 하나의 선행이라는 것은 내가 내 호주머니에 있던 걸 하나 꺼내주는 것에 비교하자면, 말씀과 비교하자면 그런 정도고, 말씀을 맡는다는 건 나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와 내 인생을 내놔야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가졌던 큰 그 의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 도덕이거나 선행에 불과하다는 것이 뭐라고 이해할 수 없게 그때 하나의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기독교 신앙은 삶이어야 됐었는데 그때는 그런 분명한 그 표현과 구별이 잘 되지 않는 때에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요, 짬을 내서 봉사하는 것이요, 짬을 내서 전도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그때 모호함 속에서도 그것은 어쨌든 인생은 아니다, 그것이 삶은 아니다, 기도가 삶일 수 없고 성경 보는 게 삶은 아닙니다.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지고 볶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은 내가 시간을 구별하여 뭐에 나를 잠시 어떤 임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자가 가지는 어떤 숙제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자식이 되고 누구의 부모가 되고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 시간과 공간의 구체적인 어떤 그물망 속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내 지위, 내 위치, 내 책임, 어떤 그 주어진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약속과 당신의 목적과 원하시는 내용을 시간과 공간과 육체와 인생 속에 담아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오셨죠. 그게 말씀을 맡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잘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가진 복음을 설명하느냐, 얼마나 감동을 주느냐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문제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하는가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과 시대와 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 삶의 기준과 방법과 가치와 선택을 가지는 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동일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것을 담아내야 됩니다. 그걸 담아낸다고 해서 그 일들이 해결이 된다든가 개선된다든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왜 어떻게 지느냐, 억울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떤 이유로 그런 해석과 분별과 결정이 나오느냐라는 싸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됐던 것을 예수 믿어서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예수께 기도해서 해결한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는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기는 싸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짐을 지고 있다면 우리는 질 수 있는 이 힘을 갖고 있는 자로서 짐을 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많은 문제의 해결을 얻고 보다 세상보다 다른 어떤 자랑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이 짐지는 방법이요,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가 경험하다시피 그런 일들은 보편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기도와 신앙에서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일어나겠지라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신앙의 깊이와 크기와 상관없이 근본적인 어떤 근거입니다. 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가보시겠습니까?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처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났을 때, 교회가 있고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만남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생길 그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렵고 떨었더라고요. 두렵고 떨었다는 건 무슨 의미죠? 그가 이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이 다른 어떤 무기들을 주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잘 쓰는 혈혈단신으로 아무 보장 없는 오직 하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이루었듯이 온 인류에게 이루려 한다라는 믿음 하나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납득시키러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인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보장되지 않았지만 나가섰다.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신 것 같이 정말 모든 권세와 영광과 힘을 놓고 한 인생으로 들어오신 것 같이 그렇게 신자들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것도 자랑할 것도 증거할 것도 없는 모습으로 동일하게 세상 속에 이렇게 버려지듯이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공통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은 참 무심하다는 사실입니다. 경험해 보셨죠? 내가 위기 속에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가을은 멋있는 겁니다. 생각이 없죠. 세상은 무심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게 어디와 손을 닿게 되죠? 어디까지? 하나님이 무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정말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맞긴 맞나 싶습니다. 무심해 보이십니다. 나중에 더 들어가면 무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기본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출렁거리고 있지 태평양 물에 파도가 친다고 해서 지구가 두쪽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으로 컵 안에 태풍이라는 말이 있죠. 컵 안에 태풍 빌거겠습니까? 컵 안에 태풍은 우리 커피 타먹을 때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휘저어서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컵 안에 태풍입니다. 그래봤자 컵, 그래봤자 태평양, 그래봤자 지구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무심이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두터움 믿을만함의 한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대체 뭘 어떻게 뭘 어떻게 어디까지 하려는 건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거기가 최전선이라는 뜻이요.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사는 것을 자꾸 거부합니다. 선행이 쉽습니다. 나를 주고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호주머니를 털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시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오면 이 유명한 빌립의 질문이 있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요구한 건 뭘까요? 초월로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달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답은 뭐죠?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에게 있어서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연과 초월이 구별되지만 하나님에게는 초월과 자연이 다 당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영역입니다. 자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초월인 하나님이 자연에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그 다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내가 이렇게 들어와서 너희 눈앞에서 보이는 몸을 입고 너희와 동일한 시간을 인생을 사는데 뭘 더 어떻게 더 보이란 말이냐 이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선행으로 구호로 여러분 자신과 인생을 보내는 것을 대체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아무리 좋아도 대상이 없는 사랑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대상이 없는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이라는 말이 대상이 없고 믿음이라는 말은 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맡았다. 사도들에 의하여 선언된 그래서 구제와 굳이 구별하는 이유는 구제를 약화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구제가 가지는 것이 어떻게 부분에 불과하고 어떻게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어느 나라 말이나 생략이 많을수록 고급한 언어랍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지난 시간엔 이런 식으로 따졌죠. 선행으로 복음을 꺼내놓지 않아도 인정받는 것으로 기독교를 넘기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거였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선행으로 도덕으로 행복을 받으면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내용으로 못 들어오게 된다 해서 우리가 구제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얘기했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면서 이제 하나 더 오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 우리 실존과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어떤 다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온 것 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 같이 자기 고향이 아니며 자기 친지가 있는 곳이 아니며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외부인으로서 들어가 어느 누구와도 사실상 아무런 어떤 전제나 도움이 없는 곳에 이렇게 내버려진 듯이 들어가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인생 속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이 뭘까요?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예수님이 그 공생애 기간에 감동을 시키지 않고 가난한 자를 다 부자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환자를 다 고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자들에게 합니다. 그의 인생을 사십니다. 어떤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노릇들을 하라. 설교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거를 전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하시죠. 당신이 무엇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일을 다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십니다. 그 길을 걸으셔야죠. 조금 더 이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게 그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어나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충성과 영광과 가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내진 자리를 지키고 사셔야 됩니다. 지지고 볶는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십시오. 인생을 사십시오. 자기 자리를 지켜 자기 인생을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인생을 사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두렵고 떨었다. 내가 이것을 다른 것으로 때울까 봐 그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증거하고 하는 것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방해할까 봐 두렵고 떨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보내줘서 약했다.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있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와 능력과 지혜와 반전에 관한 충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지금 사도행전 서두에 3장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부터 계속 뭐가 등장했죠? 예수라는 이름이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였죠. 너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노라.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 예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 감춰진 이 하나님의 일하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는 성육신의 고난과 희생과 순종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 방법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으로 기독교를 다른 것으로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훌륭해지고 여러분이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의 일하심과 부르심과 신비한 십자가의 비밀에 순종하십시오.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는 구체적인 인생의 고통, 고난에 대한 이 기록이 나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제사장이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전도가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왜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선행입니다. 말씀이 뭐죠? 그것을 삶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삶이란 뭐죠? 함께 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서로 부딪히고 외면할 수 없는 실존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같이 보냄을 받는 신자의 임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걸으셨다고요? 쩔쩔매면서 걸으셨답니다. 쩔쩔매시면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고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갈등도 없는 길을 걸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나가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쩔쩔매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 둘이 다 우리에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산전수전을 겪은 베테랑의 모습들이 적습니다. 이렇게 해봐만 있죠. 이렇게 해봐만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있지 모든 짐을 지고 일어나 걸어온 자의 늠름함들은 적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 그의 사역, 그의 일하심에 대하여 1033페이지 구약성경에 이런 무시무시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 인생을 사셨다는 얘기죠. 구름 위로 날아다니시지 않고 인생 속에 들어오시자. 이 고난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는데 아주 좋죠.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으면 이 구절은 쓸데없는 구절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 예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순종하게 되면 이 말씀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을 수 없다. 우리는 말씀에 전념하리라. 그것은 어떤 학식이나 지위나 직책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있고 성도들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십시오. 그것을 지켜내는 교회 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을 이길 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요구하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어 이 시대와 이 사회 앞에서 일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시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되 부활시키시듯이 우리의 실패와 약함과 고난의 인생을 뒤집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책임을 지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한국계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신기하고 놀랍고 영광된지 우리가 사는 세대 우리 자신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사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